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해 6자 회담 수석 대표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7일 서울에서 열린 세 나라 수석대표 회동 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는 명백하며 현재 어떤 개발 단계에 있던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황중거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은 북한이 최근 핵무기 소형화와 다종화를 주장하고 한반도 서해상에서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연쇄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동식 화장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미국 연방의원들이 주장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맥 톤버리 하원 군사위원장과 민주당의 세스 몰턴 하원의원은 27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3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었습니다. 톤버리 의장은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전투 중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이동식 화장터에서 시신을 소각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뿐 아니라 자국민들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몰턴 의원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그들이 병사들의 시신을 소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엽기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는 세상의 주목을 끌기 위한 선정성 보도에 불과하다며 이동식 화장터의 존재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지난 20여 년간 거짓과 부패, 뇌물 등의 온상이 되었다고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린치 장관은 27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파 간부 등 14명에 대한 기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체계적이고 만연한 부정부패로 여러 명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린치 장관은 또 피파 관리들은 1991년 이래 두 세대에 걸쳐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축구대회의 상업적 권리를 놓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피파 고위 간부 14명에게 공갈과 금융사기, 돈세탁 뇌물수수 등 모두 47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의 부패와 뇌물수수는 지난 2011년 피파 회장선거 과정에서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스위스 수사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피파 임원 6명을 체포하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 각종 이권 관련 부패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영양 부족 상태인 주민 수가 1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27일 공동 발표한 2015 세계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영양 부족 상태인 북한 주민 수를 1,05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치는 전체 북한 주민의 41.6%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영양 부족 주민 수가 1990년대 초반 480만 명에서 2000년대 초반 870만 명, 그리고 2010년대 중반인 현재 105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약 2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27일 의회 국정연설 행사에서 보수당 정부가 추진할 입법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소개된 입법과제들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왕실의 연례 전통에 따라 의원들 앞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목표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대해 자신은 탈퇴보다는 유럽연합의 개혁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We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nhancing pressure and sanctions on North Korea.
북한이 지난해 시험 운항했던 스텔스형 고속정을 전력화해 서해 지역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는 6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박병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국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이 27일 동시에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미한 동맹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한 동맹의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여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 변화와 범세계적 차원의 도전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대응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무와 경제 등 양자 차원의 협력 제고 방안을 비롯해 북핵 문제 등 대북 공조 방안, 그리고 범세계적인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 등에 대한 동반자 관계 확대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청와대는 예상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3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입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의 올해 국가안보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 4개국 정상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라이스 보좌관은 초청 배경에 대해 미국에게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 DC에 머무르면서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텍사스주 남동부의 대도시인 휴스턴을 방문한 뒤 오는 19일 귀국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카드로 활용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그리고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담을 한 뒤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nhancing pressure and sanctions on North Korea.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사실상 자신들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데 미한일이 협조하는 것 말고 어떤 선택권도 준 게 없다며 세 나라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가 이번 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은 북한 내부 정세의 불확실성과 핵능력 고도화 움직임이 최근 들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 나라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과 핵능력의 고도화,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 내부 정세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보다 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며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대화 유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은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와 SLBM 사출 시험 등을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황 본부장은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 여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것이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SLBM 사출 시험을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런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낸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미한일은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세부적 방안을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추가 협의를 벌일 방침입니다. 특히 황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는 이번 3자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2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만납니다. 황 본부장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일 북경에서 한미가 연이어 중국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관련 대책을 수기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SLBM 사출 시험을 한 데 이어 핵 타격 수단의 소형화와 다종화 등 핵 능력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며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탐색적 대화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재개될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모르글로프 차관은 27일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현재 회담 참가국 모두와 매우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회담 재개와 관련한 어떤 새로운 징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모르글로프 차관은 이날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나 북러 관계와 한반도 상황,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시험 운항했던 스텔스형 고속정 VSV를 전력화해 서해 지역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이 고속정을 이용해 서해에서 치고 빠지기를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침투형 고속함정 VSV를 전략화해서 서해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한국군 소식통은 지난해 북한이 VSV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으며 최근 들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근처에서 자주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지난 2013년 VSV 건조공장을 찾아 전력화를 독려했습니다. 현재까지 5척 안팎의 VSV가 전력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VSV에는 30mm 함포와 공격용 어뢰가 탑재되어 있으며 파도를 뚫고 시속 90km 이상 고속주행을 할 수 있어 서해 지역의 기습 침투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함정 가운데 가장 빠른 유도탄 고속함은 시속 70km입니다. 안보국방 전문가인 차두현 통일연구원 개건연구위원입니다.
침투용으로서는 반잠수용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수상함정화된 건데 이제는 동급의 하이테크 수상함정을 가진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량화되고 잡기가 힘들고 빵 떼어놓고 곧바로 북방한 게선 이북으로 이제 도망가서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전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한국군 당국자는 북한 함정들의 경우 노후하고 한국 해군 함정보다 성능이 떨어져 해군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유사시 고속 침투를 할 목적으로 VSV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만든 VSV의 경우 한국군의 레이더망을 피하도록 뱃머리를 뾰족하게 만들었으며 선체에는 관측을 회피하기 위한 스텔스 도료를 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자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VSV가 서해에서 치고 빠지기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VSV의 움직임을 비롯해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군이 서해 접경 지역에 구축 중인 방사포 기지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굳건한 영내 방어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구체적인 국제 의무 이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VOA에 북한이 서해 연평도 인근 무인도인 갈도에 122mm 방사포 진지를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26일 북한군의 이 같은 동향을 밝히면서 갈도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과 연평도 사이의 거리 등을 볼 때 한국군의 작전 활동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한국과 밀접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steadfast in its commitments to the defense and its allies. 한편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에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미국 대표로 참석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Special envoy for six-party talks, Sid Seiler will attend NEACD. We refer you to the event organizers.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국제 분쟁 협력 연구소가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의 외교 국방 당국자와 학자들을 초청해 매년 진행하는 다자간 안보 대화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대북 경제 관여 정책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핵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간 관계 증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드리 뱁슨 전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총재 고문은 26일 워싱턴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 기고문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통해 북한이 동북아시아에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길로 접어든다면 핵심 안보 문제를 다루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 주도의 다자 개발 은행으로 올 연말 이전에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 시설 재건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그 비용을 지원한다면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문제 논의가 수월해질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다자 협의체를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자 회담을 재개하거나 북한의 핵 확산 위험과 동북아 안보를 논의할 새로운 틀을 만든 뒤에 핵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간 관계 증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접근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뱁슨 전 고문의 주장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한국도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지지해 한반도의 안정과 점진적인 남북 통합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동북아시아 개발은행 설립을 주장해온 만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한국의 이런 구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관국 자격을 부여해서 이 은행의 운영 방식과 절차를 이해하도록 기회를 주면서 단계적으로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뱁슨 전 고문은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기본적인 경제금융통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원인이 큰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소규모 사업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북한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북한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간의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고 뱁슨 전 고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뱁슨 전 고문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회원국이 되는 데 필요한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핵 문제와 대남 도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정치적 걸림돌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회원국들의 은행과 기업이 북한과 거래할 경우 금융 제재 수단을 통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통일 관련 행사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 수준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왔는데요. 이 시간에는 통일연구원 조정아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한국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과 바람직한 통일 교육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입니다.
조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남북 통일의 필요성. 저희 어렸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교육받았던 내용인데 요즘 청소년들 네. 인식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상당히 흥미로운 조사인데요. 우선 결과부터 좀 전해주시죠.
이 조사는 통일부에서 실시를 한 것이고요. 2014년 6월에 이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1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에서 53.5%, 한 절반 약간 넘는 청소년들이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19.7%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뭐 그렇게 이렇게 높은 어떤 수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하지만 이제 성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성인들에 대한 통일의식 조사 결과와 또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 통일에 대한 통일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수치 이전에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땐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예, 그 이렇게 대규모 조사는 사실 작년에 처음 실시가 된 것이고요.
그런가요?
그 전까지는 네, 조사가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그 조사 범위나 수가 조사 대상자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뭐 크게 이제 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응답 수치가 크게 증가하거나 또는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예.
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대답하는 청소년들이 한 60%에서 70% 그 사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66.6%, 뭐 2011년에는 66.9%, 2012년에는 76.2%. 2013년에는 74.3%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2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요. 아무튼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어떤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개해 주신 통계로만 보면 일단 뭐 한국 청소년들 통일 인식이 여전히 답보 상태다. 아, 이렇게 진단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그 청소년들은 성인 세대하고는 굉장히 통일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기존에 이제 성인들은 뭐 같은 민족이니까 이런 어떤 민족적 분리성, 민족사적 당위성 이것들을 꼽았는데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불안, 전쟁 불안감 해소라든지 동력 강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자신들에게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이유들을 통일이 필요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을 꼽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통일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결과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어떤 뭐 민족사적 당위성이라든지 민족의식 이런 관점에서 통일을 보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직접 그 이해관계가 연결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통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남북관계가 아주 장기적으로 경색이 되는 상황 속에서 또 북한의 도발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 의식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물론 막연하고 일방적인 교육으로는 설득시키기가 참 어려워지게 된 거겠죠.
네.
이런 그 남북한 분단 현실 그러나 결국 뭐 청소년들 역시 안고 가야 하는 이 특수한 상황인데 말이죠.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청소년들 대상의 통일 교육은 크게 이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교육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교육은 이제 각급 학교들하고 그 학교들을 이제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 그리고 이제 교육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학교에서 통일 교육은 주로 이제 도덕과라든지 사회과, 역사과 이런 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요. 교과외 활동, 창의적 체험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교과외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 이외에도 뭐 통일부라든지 다른 또 민간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한국에선 이번 주가 통일 교육 주간인 것으로 압니다. 또 이 기간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일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통일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그 원칙을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그 기성세대가 그 청소년이었을 그 수십 년 전과는 상당히 청소년들의 인식이 이제 바뀌었다는 게 통일 교육에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통일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걸 청소년들한테 물었더니 이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통일 교육을 받고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30% 정도만 이제 통일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왜 그렇게 통일 교육이 효과가 없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서 또는 뭐 교육 내용이 너무 지루해서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 결과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거대 담론 차원에서 뭐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국가적 당위성 차원에서 통일을 그 이야기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학생들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그들의 뭐 장래 희망이라든지 성장의 경험 이런 것들과 통일의 어떤 미래들을 연결시켜서 통일 교육을 좀 실시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위적 차원에서 또는 어떤 지식을 그 단순히 전달하는 차원에서의 통일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통일을 그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또 의미 있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들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실용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 오늘 중요한 설문 결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의 조정아 선임연구위원과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1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2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국제인권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7번째인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06년 북한을 탈출한 장애인 탈북자가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사고로 왼팔과 왼다리를 잃은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 씨가 26일 노르웨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인권행사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For the last seven decades, the ruling Kim family has deceived the North Korean.
지 씨는 통역을 통해 집권 김 씨 일가가 지난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던 지난 1990년대에도 곧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 씨는 세계 각국의 인권 관련 인사들과 정부, 비정부 관계자들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 24명의 연사 가운데 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지 씨는 14살이던 1996년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달리는 기차에서 석탄을 훔쳐 파는 일을 하다가 기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당시 병원으로 실려가 수혈이나 진통제도 없이 다리와 팔을 잘라냈던 끔찍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 동생들이 구해온 음식으로 연명하던 지 씨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 오다가 공안에 붙잡혀 구타 등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특히 장애인이란 이유로 자신을 더 가혹하게 다루는 북한 당국의 환멸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I'm using the crutches. I embarked on a 6,000-mile journey to the jungles of.
지 씨는 목발 하나에 의지해 중국과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 이르는 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에 나섰다며 그 과정에서 고통이 너무 심해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웠다며 다시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11월에 서울에 입국한 지 씨는 2010년에 북한인권 청년단체인 나우를 결성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우는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어린이와 장애인, 여성 등 100명 이상을 구출했다고 지 씨는 밝혔습니다. 지 씨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I say to you that a free North Korea is possible with your help.
국제사회가 돕는다면 북한에도 자유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이 주관하고 노르웨이 외교부와 노르웨이의 프리트 오드 재단 등이 공동 후원하는 오슬로 자유포럼은 지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7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0년 강철환 씨를 시작으로 2013년에 박상학 그리고 2014년에는 박연미와 이현서 씨 등 탈북자들이 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의 인권 상황을 한국 사회에 알리는 대학생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학생 연대란 이름으로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단 일주일 전에 사전 공지했고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자 보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북한인 건 관련된 캠페인
서울 마포에 있는 한 사무실.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흔한 대화 주제인 연예인 얘기나 이성 얘기가 아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특별해 보입니다.
자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캠페인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이제 스스로 참여해서 뭔가 자기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북한 인권이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북한 인권 학생연대 회원들. 북한 인권 학생연대는 북한 인권 페스티벌과 국제 대학생 교류 사업, 북한 인권 국제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리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 학생연대의 문동희 대표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학생연대는 2003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고요. 대학생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교육 그리고 행사에 또 참여를 시켜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대학생들 토크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북한 인권의 실상이 매우 열악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행동하고 나서지 않는 이유가 그것들을 몰라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릴 때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2003년에 출범한 북한인권학생연대는 현재까지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하며 여러 대학교의 통일 동아리를 만들고 지역별로 지부를 세워 곳곳에서 북한인권 개선 및 통일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모인 학생들, 어떤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 회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 인권이나 북한에 대해서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에 있는 어린 친구들, 제 또래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좀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올바르게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관심이나 활동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좀 많이 요새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북한에 인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게 원인이 사실 이제 북한이 굉장히 독재사회이고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 문제들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보면 점차점차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용소가 줄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더 변화가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사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큰 성과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을 보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작은 관심이라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북한인권학생연대의 문동희 대표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캠페인 같은 걸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가 용산역에서 그런 캠페인을 했었는데 북한인권 사진전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제 한 지나가시는 분이 이제 이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지 잘 몰랐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실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대학생들 중에서도 정치범 수용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걸 알게 됨으로써 좀 더 관심이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전히 많이 모르고 있고 그렇게 우리 더 알려서 그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걷기 대회를 열어 참가자들이 걷는 거리에 비례해 만들어진 적립금을 탈북 청소년에게 기부하는 통일 유니워크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더 많은 시민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했는데요. 또 5월과 6월에는 자유통일 아카데미를 열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월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모의 유엔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북한인권학생연대 회원들은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안아서 그들을 그 시기 통일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잘 화합해가지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말 독일과 같은 그런 멋진 나라를 이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예전에 그런 이제 과거의 아픔도 있지만 이제 통일을 만들어서 이제 그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멋진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그렇지 뭐 안 될 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능히 그렇게 되고 이 시대 청년들이 깨어 있고 그 통일을 갈망하고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또 그들을 이제 받아 안고 이렇게 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분명히 이제 그런 이제 그 날이 올 것이고.
대학생 북한인권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그래도 아직 한국에 북한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감명도 받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인권학생연대인 만큼 조금 더 우리 대학생들이 북한인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통일법 연구 라던가 전문가 아카데미 그리고 대학생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조금 더 저희가 영향력을 가져서 더 많은 학생들이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영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국제축구연맹 FIFA 부회장 등 고위 간부들이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중국에서 천만 위안 이상을 가진 부자가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굶주린 인구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국제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국제축구연맹 FIFA 고위 간부 여러 명이 전격 체포됐다고요?
네, 스위스에서 국제축구연맹 FIFA 고위 간부 7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체포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데요. 스위스 당국 이들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들을 포함해 FIFA 고위 간부 14명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소된 인사 중에는 제프리 웹 현 FIFA 부회장과 에우헤니오 피게리도 부회장도 포함돼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FIFA 회장도 포함됐나요?
제프 블레터 회장은 이번에 미 법무부가 기소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기소된 인사들이 대부분 블레터 회장 진영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어 온 인사들이고, 또 스위스 정부도 별도의 부패 혐의를 조사 중이어서 앞으로 블레터 회장이 기소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FIFA는 국제 축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이번 체포 소식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미 법무부는 FIFA 고위 간부 14명을 모두 47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공갈과 금융 사기 그리고 돈 세탁 혐의입니다.
네.
이들은 월드컵을 포함해 FIFA가 주관하는 대회 판촉권과 후원권 등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스포츠 업체 대표들로부터 총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데요.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에 기소된 인사 중 4명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은 FIFA 집행부의 부패가 만연해 있고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20년 넘게 자신들의 지위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악용해 뇌물과 뒷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워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즉 FBI 국장도 FIFA에서는 불법적인 거래와 뇌물이 오랜 관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FIFA는 국제축구계는 물론이고 전체 스포츠계에서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함께 가장 막강한 기구고요. 또 월드컵 중계권과 후원권을 팔아서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번 부정부패 수사의 파장이 얼마나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당국도 피파를 겨냥해서 별도의 부패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요?
네, 스위스 당국은 아직 정식으로 기소한 것은 아닌데요.
네.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벌어진 부패 행위와 관련해 돈 세탁 등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일부 인사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앞서 미국 FBI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의 부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위스 당국도 취리히에 있는 피파 본부에서 관련 자료와 문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알려진 게 있습니까?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2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가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에 따르면 남아공의 월드컵 유치위원회 관계자가 피파의 임원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만 달러가 든 봉투로 꽉 찬 가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경쟁국들이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뇌물을 주면서 피파 임원들을 매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쉬쉬하면서 주고받기 때문에 이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사당국이 이를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미 법무부는 지난 2013년에 피파의 전직 임원인 척 블레이저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피파의 부정부패 실태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피파는 어떤 입장인가요?
피파는 이번 사건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미국과 스위스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는 앞서 결정된 대로 러시아와 카타르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파는 지난해 월드컵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벌인 바 있는데요. 당시 윤리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제한적이며 월드컵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당국은 조사 결과 심각한 부패 혐의를 발견하고 고위관리 여러 명을 전격 기소한 겁니다.
네. 그런데 피파 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네. 피파 회장 선거는 29일 금요일 실시되는데요.
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제프 블레터 현 회장이 경쟁자인 알리 비날 후세인 요르단 왕자를 누르고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피파 회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고요. 한편 피파는 블레터 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요. 경쟁자인 후세인 왕자는 오늘은 국제축구계 매우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란 핵협상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5일 인터넷에 매우 이례적인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란 정치권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핵협상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란 정부나 최고 지도자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개됐었지만 이란 정치권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은 이란 국회의 비공개 회의 장면을 누군가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인데요. 이란의 협상 대표인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강경파인 마우드 쿠차크잔의 의원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영상입니다. 이와 관련 쿠차크자대 의원이 자리프 장관을 반역자 이렇게라고 부르자 자리프 장관이 크게 분노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누가 촬영한 걸까요?
동영상 화질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요. 따라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 중 한 명이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촬영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핵협상에 대한 불만도 있었나 보군요.
네, 이란 강경파 중에서는 이란이 핵 개발을 제한하는 기간과 사찰 방법 등에 대해 지나치게 양보하고 핵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강경파들이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하는 것과는 반대의 내용인데요. 한편 이란에서는 그동안 핵 개발로 인한 제재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면서 고통받았던 국민들이 대다수 그 핵협상을 반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경파 정치인들도 핵협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는 조심스러운 편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 강경파인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리 알리 하메니도 큰 틀에서는 핵협상을 지지한다고 말해왔었습니다.
네,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서 최근 이란이 군시설에 대한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이란 국영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아바스 아락치란 외무차관이 이란 국회에서 군사시설에 대한 통제된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는 지난주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군사시설은 사찰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이란이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을 허용하는 문제는 협상에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과연 이란 정부의 입장에 확실한 변화가 있고 협상 타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핵협상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이란과 주요 6개국은 다음 달 안에 최종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네.
이란 핵협상에 참가하는 주요 6개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이란 핵협상의 목표는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한해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 우려를 종식하고 그 대신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서 이란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총리가 거듭 핵협상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6일 자국을 방문한 빌 캐시디 미국 상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요.
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보다 1000배 이상 위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이란 핵협상에 반대하면서 미국 의회에서 이에 관한 연설까지 해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관계가 냉각되기도 했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협상 중인 내용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으며 따라서 협상을 폐기하고 더욱 강력한 내용의 새로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주요 6개국이 이란과 협상을 서두르다가 나쁜 결과를 낼까 우려된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강력한 타결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100만 장자들이 급증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군요.
네, 중국 기준으로는 100만 장자보다 더 막 돈이 많기 때문에 1000만 장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계 투자자문회사인 베인 캐피탈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국에서 투자 가능한 자산이 1000만 위안 미화로 16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이 10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2010년 이후 4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특히 올해 말에는 126만 명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 부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 뭘까요?
보고서는 인터넷 등 새로운 업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롭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중국의 천만 장자 100만 명 중 80%는 50대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부자 2,800명에 대한 설문조사도 벌였는데요. 앞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36%가 기술과 생명공학 그리고 대체에너지 같은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대답했고요.
네.
제조업 같은 전통적인 산업을 꼽은 응답자는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부자들의 지역별 분포도 흥미로운데요. 남부 광동성이 11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베이징과 상하이, 장수, 저장 그리고 수찬성도 천만 장자가 5만 명 이상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륙적인 수찬성에서 처음으로 5만 명을 돌파한 건 중소부의 성장세가 빨라지면서 연해 지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최고 부자가 누군지도 궁금한데요.
네, 알리바바라는 이름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로 부자가 된 마원 사장인데요.
네.
재산이 356억 달러로 얼마 전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200대 부자 순위에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에서 자산이 미화 10억 달러 이상인 억만장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앞서 스위스 은행인 UBS가 발표한 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200명이었는데요. 올 1분기에만 48명이 새로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는 미국의 570명보다는 적지만 증가세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억만장자 수가 미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인구가 지난 25년간 크게 줄었다고요?
네, 유엔이 27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 굶주리는 인구는 10억 명에 달했었는데요. 이제 8억 명 미만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이 기간에 세계 인구가 19억 명이나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진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인구가 굶주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 정도니까요. 10명 중 1명 이상이 굶주리는 셈인데요. 유엔은 특히 지난 25년간 꾸준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최근 몇 년간은 자연재해와 정치 불안 그리고 폭력 등으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현재 식량 위기에 처한 나라가 24개국으로 25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늘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중남미, 카리브해 인근 국가들의 식량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엔은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해 식량 생산성 향상과 동반 성장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신의주도 흐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5도. 개성,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16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 역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4도. 청진 흐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기온은 16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지는 아침 방송 미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미국은 지금 방송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Just think it's awesome to, you know, have a young mayor.
메릴랜드 주의 작은 도시 인디언 헤드에서 만난 이 남성은 젊은 시장이 뽑혀서 정말 잘 됐다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뚜렷한 직업이 없다는 이 남성은 새 시장의 공약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요.
네, 오늘은 19살 나이에 인디언 헤드시의 행정을 책임지게 된 메릴랜드 주 역대 최연소 시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아침 방송, 일상의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를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논평, 세계 뉴스까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